고린도후서 31번 메시지 십자가의 죽임을 통한 생명의 나타남 첫 번째 교리와 체험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은 특성에 있어서 다릅니다. 3장은 실제적으로 교리의 장입니다. 교리는 우리들 대부분에게 적극적인 말이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 즉 교리가 가득한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유쾌하거나 달콤한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집회 가운데서 간증할 때에 우리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체험입니다. 라고 말하기 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체험이라는 말을 높이 평가하며 언제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면 주님께 속한 우리의 체험이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체험에 관해 간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교리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린도후서 3장이 교리에 관한 장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해야만 합니다. 물론 교리는 일반적으로 체험과 당연히 관련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영적 체험은 무엇이든 교리와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이 상당한 체험이 산재된 교리에 관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이 교리에 관계된다고 말하는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은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역은 먼저 영의 사역이며 다음은 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교리의 내용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정직하고 교리에 관한 소극적인 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이것이 교리에 속한 것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성경이 교리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이 그 영의 사역이며 또한 의의 사역임을 봅니다. 그러나 3장은 또한 상당한 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부터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교리와 체험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서 바울은 체험의 견지에서 말을 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의 말에는 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고린도후서 3장이 기본적으로 교리에 관한 장이라면 4장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은 체험에 관한 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은 우리에게 2장이 체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사역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사역을 받아라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것조차도 체험과 더불어 교리에 관계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체험에 속한 것입니다. 심지어 체험에 관한 장인 4장에서도 우리는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리에 관한 장인 3장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은 체험적으로 교리적이며 고린도후서 4장은 교리적으로 체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타남. 4장에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체험을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구원이나 의롭다 하심이나 죄사함의 체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2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체험을 갖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도 소극적인 방법으로 4장에 있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2장은 생명의 나타남의 체험에 관한 장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4장이 생명의 나타남의 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2장을 읽을지도 모릅니다. 10절과 11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나타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나타내어지게 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나타내어지는 어떤 것과 나타난 어떤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타난이라는 말은 체험이나 과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내어진이라는 말은 과정이나 진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이렇게 말했다면 과정과 진행은 관련이 없었을 것이며 우리의 체험 안에서 어떤 것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을 말할 때 그것은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과정과 진행이 요구됩니다. 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는 생명의 나타남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장이 생명의 나타남의 체험에 관한 장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나타남은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메시지의 주제는 십자가의 죽임을 통한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물론 4장에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개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절에 있는 예수 죽인 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암시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 죽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인 것과 죽음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나타남의 체험은 예수 죽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3장에서 어느 정도 교리적인 방법으로 새 언약의 사역을 제시한 후에 바울은 계속하여 4장에서 새 언약의 사역의 체험을 제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그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한 예수 죽인 것을 언급했습니까? 의심할 바 없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많은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4장에서 이 특별한 체험을 제시합니까? 2장의 중심적인 초점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임을 통한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 후 4장에서 그는 그의 체험으로부터 이 사역에 속한 것을 간증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에 속한 것, 즉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죽임을 통한 생명의 나타남의 체험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증된 사역.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다르게 구성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봉사를 받아 넘치는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 이러한 종류의 글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3장에서 다루어진 요점들과 일치하는 아름다움이나 풍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몇몇 놀라운 요점들을 다룹니다. 즉,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과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입니다. 3장에서 교리적으로 묘사된 이 사역은 확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에 관해 그가 방금 작성한 요점에 대한 체험적인 확증을 우리에게 줍니다. 3장을 읽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바울, 당신은 방금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역은 그 영과 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에게 이 뛰어난 사역을 당신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확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사역의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주시겠습니까? 마치 이러한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곧 이어지는 다음 장인 4장에서 나의 체험을 말해주겠다.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3장에서 다른 중점들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 영과 의와 변화와 영광에 관한 무엇인가를 강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장을 읽을 때 우리는 3장에 있는 모든 요점들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4장에 있는 무엇이 3장에 있는 그 영과 일치합니까? 13절에 언급된 믿음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 그 영과 일치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장에 있는 생명은 그 영과 동의어입니다. 교리에 관한 장에서 바울은 그 영을 말하지만 체험에 관한 장에서는 생명을 말합니다. 교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영이며 우리의 체험 안에 있는 그 영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영과 생명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식료품과 요리된 음식의 차이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각종 식료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식료품을 먹지 않고 식료품으로 준비한 요리된 음식을 먹습니다. 교리는 식료품에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먹는 요리된 음식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그 영은 식료품이지만 4장에 있는 생명은 요리된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요리된 혹은 우리의 체험을 위해 과정을 거친 그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요리사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영을 요리할 때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요리된 음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4장에 있는 생명이 과정을 거친 그 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정을 거쳐 요리가 된 후에 그 영은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잠시 우리는 4장에서 3장에 있는 의와 일치하는 어떤 요소를 찾기를 보류하고 그 대신에 변화와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합시다. 생명이 그 영과 유사한 것처럼 새롭게 됨은 변화됨과 유사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움을 말합니다. 비록 변화와 새롭게 됨이 동의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는 과정과 관련되며 변화의 과정이 일어날 때 그것은 새롭게 됩니다. 3장에 있는 영광의 동의어는 4장에서 무엇입니까? 사실상 동의어가 없습니다. 영광이 얼마나 과정을 거쳤든지 그것은 영광으로 남습니다.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나 3장에 있는 영광은 4장에 있는 영광처럼 중한 것이 아닙니다. 4장 17절에서 바울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말합니다. 3장에 있는 영광은 이 세대에서 시대적으로 중한 것이지만 4장에 있는 영광은 영원히 중한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3장에 있는 영광은 이 시대 동안의 중량을 가지고 있지만 4장에 있는 영광은 영원한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을 말하는 3장 1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4장에 있는 영광은 최고로 진보된 단계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3장에 있는 영광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3장에 있는 그 영과 변화와 영광의 문제는 어느 정도 교리적입니다. 그러나 4장에 있는 유사한 요점들은 체험적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영은 생명이 되고 변화는 새로움이 되며 시대적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그 영과 생명. 생명의 나타남은 그 영의 나타남과 동일합니다. 3장 8절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 즉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영의 사역임을 말합니다. 4장에서 그는 이 사역의 체험적인 확증을 제시합니다. 2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의 사역이 그 영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증시켜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은 내 안에서 나타난 무엇인가를 보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유대 종교입니까? 유대적인 실행이나 습관입니까? 아니면 풍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인들은 내 안에서 본 것이 어떤 유대적인 종교나 철학이나 풍습이나 실행의 나타남이 아닌 생명의 나타남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안에서 나타난 생명은 체험된 그 영, 과정을 거친 그 영, 요리되어진 그 영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생생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또한 친절하며 겸손하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미덕들은 그에 의해 체험된 그 영의 나타남의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생명으로 그 안에 나타난 그 영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생명은 그의 위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 안에서도 역사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죽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반대나 핍박이 없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또한 그가 육체적으로 강하며 그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마 이러한 경우였다면 바울 안에 나타났던 생명은 그와 같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인들과 같이 있었을 때 그에게는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었으며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를 공경에 처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만일 모든 것이 쉽고 용이하였다면 그와 같은 생명의 나타남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락한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나타날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와 핍박과 비판을 받을 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합당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8절과 9절은 그가 처했던 각종 어려운 상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괴롭힘을 당하여도 제약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로 그는 그들이 각 방면에서 괴로움을 당했으나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중국어 번역판은 그들이 각 방면에서, 즉 전후 좌우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괴로워하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의 나타남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 길을 찾지 못했으나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문이 닫혀서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의 이 부분은 헬라어에 있는 말의 재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나아갈 길이 없음을 말하고 그런 다음 나아갈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들은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 영으로 인하여 그들은 나아갈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핍박을 받았으나 버림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대적에 의해 추격을 받았으나 포기하지 않았고 내버려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즉, 악한 공경에 내버려 둔 채 잊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으나 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은 때려 눕힘을 당했으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괴로움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며 핍박을 받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생명은 이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심지어 그가 괴로움과 당혹함과 핍박과 버림받음을 체험했을지라도 바울은 여전히 매우 생생했습니다. 그는 제약받거나 실망하지 않았고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그 안에 참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생활과 그의 사역, 그 자신의 체험을 그의 사역의 확증으로 제시함으로써 바울은 그와 그의 사역이 하나였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의 어떠함과 바울의 삶의 어떠함이 곧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바울의 어떠함이었지 단지 그가 행한 것이나 그가 성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곧 그의 사역의 확증이었던 방법으로 생활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 영의 사역이었으며 그의 생활은 생명의 넘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활이 과정을 거친 그 영, 즉 요리된 그 영의 나타남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영에 의해 살았으며 그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생명은 고린도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들에게 사역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그들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것은 즉시 그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그 영을 살아낼 때 그 영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새 언약의 사역의 확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존재가 우리 사역의 확증입니다. 우리와 사역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곧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역은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어떠함이 사역의 확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역이 그 영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의 생명의 나타남에 관한 나의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이 주장을 확증합니다. 모든 면에서 괴로움을 당함.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괴로움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이런 환경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때로 이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환경, 즉 전후 좌우에서 공격받게 하는 환경 가운데로 집어넣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모든 길에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헬라어 의미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나타남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공격하는 사람들과 각 방면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은 아마 당신의 가족 중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 당신의 자녀 혹은 당신의 친척이 당신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아마 가장 큰 긍휼이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의 나타남을 갖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황 안에 있게 했다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요리된 그 영인 생명은 그 영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생명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의 생활과 그의 존재는 그의 사역의 확증이었습니다. 그와 그 영의 사역은 하나였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사도들이 모두 그들의 사역과 하나였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후 4장에서 그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새 언약의 사역이 하나라는 주장을 확증하는 생활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그들이 생활한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로가 아닌 그들의 생활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을 확증했으며 그들의 사역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과 그 영은 하나입니다.